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변호했느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그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권징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내용과는 어조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그랬죠.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단호하고 또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의 내용부터는 사도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자랑으로 그리고 거짓 사설로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단 말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썼던 그 방법 그대로 자기를 자랑함으로 거짓 사도들의 위선과 허구를 깨뜨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의 방법을 그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랑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수주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은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주님의 지체들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될까 언제나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이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것도 거짓 사도들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서도 자기의 약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뭘 드러낼 게 있겠어요? 바울의 심정이 우리 심정 아니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자기는 약한 존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안에서 그는 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만약 거짓 사도들이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을 뵙는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일 수 없었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 체험이 전혀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자기의 지병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는 낫지 않는 지병에 걸려서 평생 지병에 있다. 어떤 면에서 가려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내 몸을 돌아보아도 나는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병까지도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장 9절 10절 본 그 2주 전에 본 걸 다시 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지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나한테 이미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물게 하려 합니다. 뜻을 우리 살폈죠. 일자가 붙어 있어서 주 일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으로 덮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보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텐트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병투성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똘똘똘 말아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거짓 사도들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자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굳이 부득불 자기 자랑이라는 방법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 교인들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에게 현혹된 너희들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려고 하니까 너희 수준에 맞게 나도 이 방법을 썼다. 지금 그 말인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 말의 의미가 아주 명쾌하지 않아요.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공동번역이 더 장황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해 놓습니다. 그때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옹호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거짓 사도들이 모함할 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변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 짧은 구절,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고독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마땅한 그 대상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의 고독이 묻어 있죠. 한 번이라도 남을 진지하게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독의 의미를 모르죠. 남을 정말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척도 안 당해보거든요. 이 바울의 고독이 어떻게 치유되고 극복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다가 오히려 그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해당하고 해서 내가 고독의 늪에 빠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한 그건 또 극복이 돼요. 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배척당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또 11절 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nobody 혹은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낮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세,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 40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세가 I am somebody, something으로 생각할 때,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은 뭐예요?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절감한 기간이 그 40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 4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사람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I am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군지는 이미 앞에서도 나와서 알지요, 그죠? 거짓 사도들. 자기를 크다고 거짓말하는 그 사도들에 대해서 보다는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왜? 그 거짓 사도들은 내가 I am something, somebody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높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칭 크다고 하는 자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소위 크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인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는 첫째는 오래 참음이고 둘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세례식 때 깊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되었음의 첫 번째 증거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고난과 핍박과 같은 외적 도전들을 인내하는 소극적 의미의 참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 쓴 헬라어 단어가 휘포메노인데 그것은 뭐뭐 밑에 거한다는 거예요. 누구 미치겠어요? 예수님 미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위에 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다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그 주님 밑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위로 올라가고 싶은 자기 자신을 모든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자기 부인하는 것을 휘포메노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내가 사도된 증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 밑에 있고 내가 그분 위에 올라가고 싶은 나를 적극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오래 참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 앞에서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 위에 올라갈 가치가 없는 존재니까 나는 그분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 밑에 있고 그분을 내 위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밑에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그분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고 하기 좋은 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공동묘지예요. 내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내 하기 싫은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다는 그 관점이 옛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기 싫은 거죠. 새 사람이 된 관점에서 보세요. 그것만 내 인생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오래 참음이었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바울은 날마다 사도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찬송과 217장 가사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경건 훈련하는 거, 이거 다 뭐겠어요? 고요한 중에 그분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울을 사도로 빚어주시듯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그 손에 우리를 맡기고 오래 참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로 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보배 같은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됨의 증거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을 의미하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를 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힘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힘, 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각각 지금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면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외적인 표적만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죠? 물론 사도 바울도 안전뱅이를 루스드라에서 일으키고 죽은 유두구도 살리고 그런 외적 표적을 다 행하였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외적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은 행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병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주님과는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한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3자적인 시각으로 기술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자기가 직접 글을 쓰면서 자기 입으로는 그런 말을 밝힌 적이 없죠.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표적과 기사와 능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표적과 기사와 능적은 무엇이었는가?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고 형편없고 정말 인간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이 역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인생관이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적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그건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80노인 빈털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기적이었잖아요. 모세의 인생에서. 바울 인생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표적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나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하면서 그 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겨울이 시작되던 11월 달에 비하면 지금 반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30대처럼 앞으로도 인생이 살 인생이 많은 젊은이들이야 괜찮 그렇지 않겠지만 뭐 별 느낌이 없겠지만 가령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작년 11월 달이 6개월만큼 더 살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가령 작년 11월 달에 앞으로 살 인생이 한 3년밖에 안 남으신 분 같으면 6개월은 지금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6개월이 지난 봄을 작년 11월 달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 지났다고 한탄하는 분이 없습니다. 봄이 왔다고 다 좋아해요. 이유는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봄이 되면 온 천지에 생명이 약동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 6개월이 지나간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기운을 다시 맛보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생명이 약동했단 말이죠. 바울로서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었죠.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거짓 사도들,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짓 사도들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 밑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이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1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그곳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죠. 어떤 연유에선지는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사례비를 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요구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11장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내온 선교비로 고린도 교회에서 살았고 그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장막을 짜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부족한 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고린도 교인에게 교회에게 사례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 못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달라고 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끈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했단 말이죠. 당시의 헬라 문명권 내에서 그 철학 교사들은 말이죠, 가서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당연히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철학적으로 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느냐가 얼마나 유능한 철학 교사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고 유능한 복음 교사일수록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네들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모함을 했잖아요. 그 모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봐라, 자기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고 바울을 모함했단 말이죠. 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지만 100번 양보해서 사도가 맞다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돈을 안 받은 것은 너희들한테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다 받지 않았냐? 그 사람들은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서는 돈을 안 받았다. 이러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안 받은 것 외에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한테 부족하게 한 게 있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를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용서해다오. 이건 역설적인 얘기죠. 절대로 공평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첫 번째는 2차 선교여행 때 갔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위 근심의 방문, 눈물의 방문이라는 두 번째 방문을 잠시 했던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여서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도 계속 가서 너희들에게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11장 12절에서 밝혔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앞으로도 너희한테는 돈을 안 받으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또 가더라도 내가 사례비는 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끈으로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만약에 사도바울이 가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받을게 하고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거짓 사도들이 뭐라 그럴까요? 쳐봐라, 저 우리 말이 맞으니까 받지 않냐. 그러면 그동안 사도바울을 모함했던 거짓 사도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설을 전하고 돈을 받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도 안 받을 것이다. 이미 바울이 밝혔습니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게 관심이 있다면 너희들의 돈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다. 바꾸어 말하면 거짓 사도들이 돈 문제로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공박했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한테 돈을 안 받아도 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내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었지만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입장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 모으는 것 봤냐? 나는 너희들 영적 아버지다. 너희들한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여기에 재물을 이 글자가 작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건 왜 작게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늘 생각하는데 분기별로 시험을 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성경을 보시다가 여러분들 성경에 적혀 있는 활자보다 작은 활자가 있는 건 이 본래 사본에 이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넣어야 앞뒤 문맥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그만 글자가 있을 때는 본래 파피루스 사본에 있던 말이 아니라 문맥을 연결하려고 편집자가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선 재물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나한테 있는 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어린 자식을 낳은 부모의 심정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거 다 주고, 아니 나 자신까지 줘요. 여기에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사용한다, 내어준다 이 동사는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자기 생명 자체를 소진시키는 만큼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은 엄마나 아빠가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소진시키지 않겠다. 단돈 1원도 안 쓰겠다. 그럼 그 아이가 며칠을 살겠습니까? 아이들이 커서 다 성인이 됐다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 생명까지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사례비 안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나는 영적 부모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내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나를 가짜 사도라고 모함할 때 너희들은 왜 거기에 따랐느냐? 바울의 이 반문인 것이죠. 이 속에도 바울의 외로움이 묻어 있는 거죠.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어떤 이의 말이, 이것도 사본에는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야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네. 거짓 사도들 중에서 또 어떻게 모함하느냐 하면, 저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았어. 그런데 저게 너희들한테 사례비만 안 받았지 실은 너희들한테 사기쳤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사기를 쳤다고 하느냐. 이제 뒤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재해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보를 실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구제연보를 중간에서 바울이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말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하는데,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구제연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디도를 보내서 1년 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과 관련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한 명도 돈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너희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 적이 있었느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 구제 연보를 책임졌던 디도가 단 한 번이라도 금전적으로 너희들을 속이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자기 대리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서 구제 연보를 모으고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1원이라도 속였다면 결국은 누가 속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속인 꼴이 되죠. 지금 바울 자기가 대리인으로 보냈으니까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말해보라는 거죠. 18절 앞에서는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어가 우리가로 바뀝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정신으로 살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었던 디도나 다른 어떤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더냐? 적어도 너희들한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지 않더냐?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어긋나는 일을 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그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안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굉장히 긴 부분을 이 문제를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데 가장 크게 모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야 고린도 교회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자기들의 명분이 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안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만큼 자기네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돈 받는 것은 입지가 없어져 버리잖아. 따라서 사도 바울을 이 문제에 관한 철저하게 매장시켜야 자기들이 계속 이득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모함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긴 이야기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 심정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다소나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그 제네바 한인교회에 있을 때 참 그 세계 여러 교회로부터 참 안타까운 교인들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 한인교회가 조그만 한인교회인데 그 한인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면 유럽 전역에서 교인들이 와요. 다들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눈물 젖은 마음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쭉 보고 그런 메일들을 받으면서 아, 내가 해외에 어려운 교회를 내가 가서 말씀으로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시는 소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유럽에 있을 때 시간이 있으면 유럽 여러 원하는 교회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말씀 전하고 또 되돌아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갈 때마다 그 나를 청하는 교회에서 교통편과 숙식만 제공하면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교통편을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교회는 제 돈으로 가고요. 그 제가 어디에 가서도 돈을 받지 않은 이유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전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돈을 투자한 게 없습니다. 또 제네바 한인교회가 작은 돈이지만 제 생활비를 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의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돈벌이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제가 돈을 안 받고 다녔는데 한동안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청한 교회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싫어하시고요. 심지어는 제 앞에서 아주 듣기 민망한 소리도 하시고 오고 나면 저를 음해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인들이 청하는 교회는 절대 안 갔습니다. 저를 음해하시는 분은 누군가? 그분들은 나가서 돈 받는 분들이에요. 돈 받는 분들은 제가 돈 안 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돈을 받아야 그분이 딴 교회에 가서 받는 게 정당화될 터인데 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 그분은 아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 시간이 맞으면 갔습니다. 교인이 부르는 교회에 가면 꼭 문제가 생겨서 올 때는 가슴이 아픈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되기 전까지 스위스 갔다 와서도 많이는 뭐 1년에 50여 차례 외국에 간 적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셈도 됐죠. 그죠?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저를 청하지 않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저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다 미워하셔요. 그래서 참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을 모함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심정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둘러볼 거 아니에요. 다 돌려가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바울의 이 말을 100%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을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뭐 많이 쓴 거 보니까 이게 죄는 짓긴 지었구나. 왜냐하면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아는구나 하는 이 변명이라는 아폴로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서 자기 변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뭐 구차한 일이 많으니까 마치 죄수가 재판장 앞에서 변호하듯이 자기를 뭔가 변호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죄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 진실을 말하는가?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을 바로 세워주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부득불 내 자랑을 통해서 이 진실을 너희들에게 다 밝히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회복될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두려워하는 바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제일 먼저 뭐가 두려운가?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내가 너희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거.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을 내 속에서 못 볼까 두렵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너희들에게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까 두렵고 너희들은 내가 가면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갈리라고 생각할 터인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일까 봐 겁난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들은 내가 다시 세 번째 간다고 하니까 예전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여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매를 들까 내 스스로 두렵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에 나온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인간관계의 문제죠. 옛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아볼로 파니 무슨 파니 하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희들 사이에서 여전히 시기와 분냄, 비방, 수군거림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거만함. 여전히 그런 모습이 계속될까? 내가 두렵다. 세 번째 두려운 거.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데 사도인 내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계속 거짓 사도들의 말을 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송구스러울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두려움과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것은 각각 개개인들의 영적 타락이죠. 그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여기에서 슬프다고 하는 것은 펜테오,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애통할까 두렵다. 지금 바울이 네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두렵다고 이야기하는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3장 2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 번째 가는 것은 너희들을 치리하러 간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들이 변함없는 모습을 여전히 보일 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올까 두렵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현혹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절절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끝까지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한다면 그들은 이미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차원은 끝까지 포용하는 것이지만 불의의 차원은 척결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가 살폈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의의의 모임인 교회에 어떻게 불법이 계속 함께 존재할 수 있겠느냐? 빛이어야 할 교회에 어떻게 어둠이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절절한 의지로 인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결론을 간단하게 맺어보십시다. 제가 목요 청년 집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은 센티멘탈리즘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해야 될 것은 반드시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리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때에만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과 같은 이러한 결연한 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센티멘탈리즘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세상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 무엇을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지 못합니까?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길이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펼쳐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징하는 내용의 말을 수주일째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불의에 대하여 참으로 단호했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다는 신앙의 원칙에 철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었고 그 바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결을 회복하고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바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결코 센티멘탈리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취해야 될 것을 확연하게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한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